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하루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오늘도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읽고 들었기에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또 다시 의지를 들여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잘 알기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 것을 믿기에 그리고 오늘도 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화되기 원하기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많은 생각, 감정들 다 내려놓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하지 않은 것, 특별히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9절서부터 26절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27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보시면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밧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살았던 하란의 주변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을 아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삭은 아내가 오랜 동안 애를 낳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후처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취한 후처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어렵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고 합니다. 저 뒤에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출산한 때는 이삭이 60세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셈입니다.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이삭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대단히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곧 괴로움에 빠집니다. 22절을 보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일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의아해서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통해서 물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도다.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쌍둥이 야곱과 에서로부터 두 나라, 곧 이스라엘과 에돔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 에서의 족속인 에돔이 동생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두 민족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24절을 보면 해산할 때가 되자 리브가는 임신한 아기는 실제로 리브가가 임신한 아기는 실제로 쌍둥이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온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고 합니다. 에서는 히브리어로 털이 많은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과 나라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25절을 보면 그 후에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뱃속으로부터 형과 싸우고 날 때에도 투쟁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이 장성하자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 곧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기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기에 자신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스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사냥 나갔던 에서가 하루 종일 허탕친 후 심히 허기지고 피곤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스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자 야곱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지쳤으니 그 뻘건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나에게 팥죽 좀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은 즉시 거래를 제시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장자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입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계승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두 배의 몫을 받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자권은 누구도 경의 여기지 않고 절대 팔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헐값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야곱은 대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술수에 능한 야곱은 오래전부터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던 중 형의 성품을 알고 팥죽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이 제의를 듣자 성급하고 충동적인 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냄새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맹세하라고 다그치고 에서는 곧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당장 허기를 채우는 것이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될 장자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갑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코멘트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말 성경은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하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Despised. 멸시했더라. 자신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더라. 무가치하게 여겼더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차버렸더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개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사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을 크게 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첫째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 둘째 남편 입장에서는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아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과부가 될 경우 자신을 부양할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과부는 종종 노예로 자신을 팔았고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가 없는 것은 그 당시 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처나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기에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달, 몇 개월 기도해 보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휴먼 엔지니어링에 돌입합니다. 내 뜻대로 일을 벌입니다. 너무나 성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각각 25년과 20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에 사는 우리들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무엇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약속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초조해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같이 살지 말고 곰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 드리는 제 친구 박계호 집사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도 매번 통화할 때마다 줄기차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 16년 동안 교회가 쑥쑥 자라지 않았어도 늘 거북이 걸음, 달팽이 걸음으로 자라왔어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자라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공부가 어렵건 사업이 어렵건 좌업이 없건 영주권이 없어서 괴롭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건,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23절에 있습니다. 23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장자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않고 동생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도 형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도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여기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야곱보다 덜 사랑하였다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택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택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늘 선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2절 이하에서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나의 선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똑같이 대하셔야지 왜 차별대우하시냐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냐고 책망합니다. 교만해도 보통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힐문하느뇨? 영어 성경을 보면 말대꾸하느뇨? 아니면은 하나님과 논쟁하느뇨? 라고 번역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우리의 문제는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늘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도 다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아의 홍수로 다 휩쓸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면 우리도 모두 유황불벼락을 맞아서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모든 심판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시고 선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32절과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에서를 택하시지 않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남성미가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 아메리칸으로서 어디에서나 인기 있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은 우리 본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가장으로 아버지를 계승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한순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차버린 겁니다. 영의 유익을 육신의 유익과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에서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얻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원한 영적인 축복에 있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현세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으면은 주님의 자녀된 권리, 장자권, 천국 시민권, 앞으로 받을 기업,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그 결과 구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은 축복을 구했지만은 버린 바 되었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27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에서는 끝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와 부를 준다고 해도 우리의 장자권, 천국 시민권, 기업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돈몇푼더 버는 시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배고픔,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삭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두벅두벅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